여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각기 집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일반적인 그런 전투하고 다릅니다. 총을 들고 활을 들고 그런 어떤 그 고대 시대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색다른 전투의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여리고 전투를 승리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전투가 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투와는 너무나 다른 영적인 전투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읽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승전보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제가 여호수아 2장 24절에도 그 정탐꾼의 보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짐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우리 손에 주셨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이미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승리를 했다. 승리가 보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승전보가 날아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전쟁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듣게 되는 이런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까? 저들이 이길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병력이 많거나 저들의 병력이 많거나 병력을 이렇게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적으면 불리할 것 같다. 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몰릴 것 같다. 세적으로 우리가 약할 것 같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겼는데 그와 관계없이 숫자와 관계없이 어떤 병력의 많고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줬다는 것이죠. 영어로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주셨다. I have given. 주셨다는 거예요. I have delivered.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는 이미 승전, 약속, 전쟁의 승리를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승리를 선포받았어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것을 믿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승전보를 왜 이렇게 먼저 주실까요?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잘 신뢰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서 보면 또 형편없이 무너지는 걸 보겠죠. 근데 이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세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광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어김없이 듣고 청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더 낫지. 저 광야에서 행진하는 저 사람들 보니까 참 형편없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의 본질은 다 같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시대 구약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어느 민족이나 다 같아요. 제가 아는 목숨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미국에 오랫동안 목회하시다 미국에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성경 공부를 그쪽 이제 영어권이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줌마들을 그 흑인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줌마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한국 아줌마나 남아공 아줌마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인간은 죄성에 가득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1세대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만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면 뭐라냐면 이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약속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될지 세부적인 지침, instruction, specific한 instruction, 지침상을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3,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성 주위를 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을 한 번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그 4절 보면 또 제 제사장 일곱은 일곱 약학 양각 나팔을 잡고 여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가지만 이 언약궤 앞에서 이 나팔수들이 일곱 명이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이 나팔수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간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죠? 그 성을 일곱 번 돌아야 돼요. 이제 한 번 돌았잖아요. 6일 동안 한 번 돌았는데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아야 돼요. 그 제사장들은 또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나팔을 불 때도 5절에 보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내리니 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우리가 딱 들어보면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 같죠? 전쟁놀이. 아이들이 하는 완전 병정놀이, 전쟁놀이 같은 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킵니다. 어른들한테, 지금 여리고 성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전쟁 놀이 같은 거를 시켜요. 맨 처음에 한 바퀴만 돌다가 나중에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러라. 그럼 성벽이 그때 외치면은 성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거 완전히 전쟁 놀이 아니 이거 아이들이 노는 그런 놀이 게임 같은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전쟁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고 지금 누가 그것을 이니시에이트하고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왕과 용사들 여리고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전쟁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홀리워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방식, 자기 원리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원리, 전쟁에 대한 어떤 스트래티지, 어떤 전략, 전쟁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하는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원리, 방법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육에 속했다고 성경 말할 육에 속했지만은 이 전쟁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예배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이런 영적인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영적인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와 방법을 쫓아 살 때만 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리, 자기의 principle, 자기의 method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When you follow the Lord, you have to keep the method and principle of God. 그것을 observe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인스트럭션,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 방법대로 우리 뜻대로 좀 하나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호수아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 전쟁을 치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런 마음, 디자이어,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자기들의 방법이나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무산시킵니다. 네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과 나의 원리로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력이 없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침상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니까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는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 백성에게 또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마침에 제사장의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어 언약궤도 그 뒤에 따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약궤가 행진할 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있죠. 그 언약궤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 양각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 언약궤 앞에는 그 나팔수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고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 앞에 누가 있느냐면 무장한 군사들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 일곱 나팔수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맨 뒤에 또 누구예요? 무장한 군사들. 그래서 맨 앞과 맨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언약궤, 그 언약궤 바로 앞에는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행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나간다는 말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누가 이 영적 전쟁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느냐, 이걸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내 방법을 거두라는 말이에요. 내 방법과 원리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저절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원리와 방법을 포기하라는 거고 그분이 제시하는 원리와 방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팔로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제가 오늘 EM에서도 좀 언급했는데 한국 사람들 말에는 이 오베이라는 말, 순종하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이상해. 순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순종.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복종하십시오 라면 싫어해요. 내가 무슨 노예입니까? 내가 무슨 날 뭘 보고 나를 그렇게 모욕적인 휴밀리에이션 그런 말을. 아니,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복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과격하고 그런 정근대적인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서 예수님하고도 관계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아도나이 하면 주님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훼나 그런 말을 쓰는 거를 굉장히 불경시해서 로드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스터 로드라고 말할 때 자기는 뭐예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을 영어 성경에서 서번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둘로스는 엄연히 무슨 뜻이냐면 슬레이브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노예예요. 노예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래요.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만 종입니까? 우리도 다 종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종이세요. 광범위한 의미에서. 그런데 다 종이라는 거는 좋아하시지만 노예라는 말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리스의 노예세요. 기분 안 좋죠? 맞아요. 그게 둘로스란 말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슬레이브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슬레이브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프리덤이 없어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특히 로마 시대 때 그 엔션 타임에서 노예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삶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자기 주인이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하면은 죽는 신용도 해야 될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노예. 그럼 노예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종이라는 거죠, 복종.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듣기가 싫은 거죠. 그 말이 너무 세다.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순종이란 복종이라고 영어에서도 그 말을 이렇게 분간하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었을 때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그 아이성을 돌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어떤 전략을 짜고 돌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도는 것쯤이야. 제가 그냥 저의 그냥 제 마음대로 돌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는 형태, 방법,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그렇게 나팔을 불고 이것까지 다 정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절에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일곱 나팔을 잡고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9절도 나팔 부는 제사장이 행진하면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받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왜 외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분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목도하는 자세는 막 떠들고 잡담하고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은 경외자의 자세겠죠. 그리고 이 소리, 음성은 바로 거룩한 이 나팔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자기의 음성을, 우리의 음성을, 사람들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지도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여기 15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둘째 날, 첫째 날 이렇게 돌고 무장한 군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14절도 보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하라. 엿새 동안 한 번만 그 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15절에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manner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똑같이 돌지만 일곱 번을 더 도는 거예요.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패턴, 메서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원하시냐면 순종할 때 뭘 원하실까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소리 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돌고 싶습니다. 아니 하루만 돌고 외치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뭐 일곱 꼭 일곱 일제 7일까지 돌아야 됩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첫날에 그냥 한번 돌고 난 다음에 소리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는데 능력에 계신 분은 하루 만에 first day에 첫째 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째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은 7번 돌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순종하다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못 기다려.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순종을 하다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다가 중도에서 멈추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방식과 방법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오래 참고 인내할 때 그 결실을, 순종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말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도는데 있어서 그들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지침들이 있어요. 16절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재천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야 되고, 이것도 새로운 지침사항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그 성전에서, 그 성에서, 아이성이 아니죠, 여리고성에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취해서 자기 소유할 수 있지 못하다,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줘야 된다. 지침사항입니다.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18절에도 온전히 바쳐야 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자기네들이 그 거기서 그 여리고 성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8절 나옵니다. 그래서 은과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금과 은금과 동철은 다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멸하고 어떤 우상의 문화에 빠져있던 이 성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들 다 멸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이 정말 가나안 문화에 아주 찌들어져 있는, 빠져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스며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다 디스트로이하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다 준행되어졌을 때, 준행되어지는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따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그런 어때 순종할 때 지침사항,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그런 지침사항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따르는 사항이 있었고 또 앞으로 지켜야 될 그런,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완료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여러분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있었던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그 주위에서 이제 기성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조금 신앙이 이제 잘못되어신 분,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기성교회가 아닌 좀 문제가 있는 교회 다니신 분이,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목사님들은, 왜 구원 받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냐고, 왜 순종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순종이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칭의에 거기다 플러스 시킵니까? 그런 우리의 열심히 하는 노력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플러스를 더하는 겁니까? 더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까?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자꾸만 순종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맞으세요? 이미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인데 왜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순종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의롭다 칭함, 이 칭의의 사건이 부족해서 거기에다 뭔가를 더 애드해야 되고 첨가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칭의적인 면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뭘 함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칭의를 우리가 거기서 더하는 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포십니다.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구속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칭의를 완전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칭함을 받은 자로서 그 칭함을 받은 자의 삶에 그런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열매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성령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막 행동 뭐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어떤 또 한 가지냐면 자꾸만 내가 뭐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거 좋습니다. 노력하고 순종하고 이걸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하시겠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에 최소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바른 우리의 자세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왜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인스트럭션을, 지침을 여기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여섯 번 돌라, 뭐 일곱 번째 뭐 소리를 내 이런 거 안 해도 말로만 그냥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안 돌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세대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1세대는 순종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하고 저 가난족이 복지에 쳐들어가라고 하니까 가데스바니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면서 순종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원리, 이 방식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속함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고 아무런 순종도 필요 없다면 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구원과 교리적인 문제를 앞에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꼭 실천사항을, 그 교회 문제점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신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에베소서 그런 말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삶을 살으라고 에베소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육의 것만 생각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우리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어떤 책임을 다 등한히 하는 삶을 살면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아니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완전 기도원에서 가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자기는 그 기도만 하고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신의 직업도 팽개치고 그냥 영적 전쟁을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팽개치고 이거 놓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기도원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면서 우리가 항상 깨달을 것은 이 육적 삶의 이면에 다른 사이드에 또 다른 면이 존재하고 있다,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게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것만 봤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근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뭐 인내, 뭐 관용, 양선, 절제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은 거, 인내하는 거, 겉으로 뭐 화를 내고 폭발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오래 참는 것도 성품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절제도 마찬가지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두 가지 면이 다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품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으시겠어요? 칭찬 받지 못하시겠어요? 겉으로만 하게 되면요 내적인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노력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 하나님의 뜻에 합쳐서 협력해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열매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뜻에 우리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청종하고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주님의 원리와 방법을 쫓아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